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에 현명함을 확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그러나 사드는 철저한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기지에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한국, 중국을 방문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만납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전방위적인 위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자국 내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에 맞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며 추가 긴장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결정이 즉시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서부의 주요 정부 건물들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총공세를 벌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수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 현재는 2주 전 공격을 재개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모술 서부의 주요 교량 두 곳을 확보해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이 더욱 쉽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모술 전투로 현지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임시 재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머물던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경 통과소로 몰렸습니다. 토크함과 차만 국경통과소는 내일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진 양국 국적자들에게 개방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반군들의 자살폭탄 공격이 거듭되자 지난달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같은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둔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망명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모든 신청자들을 강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난민들은 헝가리 남부 국경지대에 개조된 화물용 컨테이너 안에 수용되고 세르비아행을 택하지 않는 한 석방이 불허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기구는 국제법과 유럽연합법은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구금을 오직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을 불법으로 운영했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1.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드의 첫 장비가 한국에 배치됐는데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당초보다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먼저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배치는 지난해 7월 두 동맹이 한반도 방어 역량을 위해 결정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태평양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비를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에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5일의 여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의 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상승과 비행,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는 당초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두 나라 군 당국이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미사일 48개, 운용 병력 9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 경상북도 성주시 초전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미한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편으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의 한 기지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기 시작한 사드 체계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영 중이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 전개 작업이 개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7일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체계가 미한 동맹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 전개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의 경제 압박 등에 대해 미국 측과 공동 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도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사드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만 방어용 조치이고 또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이고요.
한국군 관계자는 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장비에 한반도 전개 작업이 착수된 만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부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성주 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성주 골프장 현장 답사를 통해 지형과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지 설계를 앞둔 준비 작업입니다. 성주 골프장은 건물뿐 아니라 진입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주한미군 측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군과 한국군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데 대해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측에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명확하고 결연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모두 법에 따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군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긴밀한 상호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황 총리의 이날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서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보복을 가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미 의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높이고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국과 일본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도 아니고 네 대나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영내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완성하려는 결의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새로운 유형의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데 대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해야 하며 조속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설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평양의 미치광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해 자세한 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엘 프랑켄 의원은 지난 2일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협상 없이 제재만으로는 김씨 정권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종합적인 접근법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적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럽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This shows once again that security threats that the world is facing are serious.
북한의 이번 발사는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유럽연합이 지역 내 이웃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방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안보 제공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보다 앞서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다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앞으로 일본 외무상 등과 접촉해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도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ssile launches by North Korea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정기이사회 개막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행한 정기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that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준수하고 IAEA와 즉각 협력하며 IAEA 사찰관들의 북한 부재 중 발생한 일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치밀하게 짜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등 정치적 동기보다는 전형적인 무기 개발 과정이라는 해석인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맞물렸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가 잇따라 공개되고 역량 개선이 입증되면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체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로버트 하인은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6일 BOA에 북한의 발사를 전형적인 기술 개발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They have a accelerated development program in mind and they're moving ahead to try to implement that program.
최대한 빨리 미사일 역량을 완성하려는 개발 주체에 보다 근본적 동기를 주목하는 분석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중국의 대북 압박 등 북한이 불만을 표출할 만한 요인은 현재 충분합니다. 하지만 존 박 하버드대 연구원도 북한의 발사를 불리한 환경에 대한 모종의 항의라기보다 기술 개발의 연장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one thing that we have to look very carefully at is the technical component. North Korea is continuing with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in an effort to continually learn and improve the capabilities.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미국을 겨냥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겠다는 최종 목표 아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미사일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원점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의 설명입니다.
It's surprising if they were launched from Tongchangri. Because in the past that has been used for these larger missiles. And specifically the space program.
장거리 로켓만을 발사해온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일반 군사용 미사일 시험이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 당국의 분석과 달리 발사 장소가 차후 구성시 방현 비행장으로 밝혀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선 이미 실험을 거듭해온 기존 형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260km는 노동미사일 역량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as fired out about 1,000 kilometers and that the highest altitude it reached was about 260 kilometers. Now, that would be very characteristic of a no-dong.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공을 확신하는 여러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북한이 이미 수차례 시험한 스커드 ER이나 노동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역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is not even the kind of missile that was tested earlier this year, the Bukiksong 2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t's not even at that level, much les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에 담긴 기술 개발 의도에 힘을 실으면서도 북중 간 앙금 등 정치적 배경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show that, you know, you cut off the coal and all this kind of stuff, but we're still not going to back off.
또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북한의 오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박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북한의 한국 공격에는 사거리 1000km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최대 도시 12개에서 20개가 사거리 안에 포함된다며 중국의 미온적 대북 지지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lso a very strong slap at China because you don't need a 1,000-kilometer range missile to hit anything in South Korea.
동시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중국의 시선을 내부에서 북한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도발이 훨씬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으로 귀결될지 여부엔 전망이 엇갈립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강경한 대북 조치를 선호하는 미 정부 인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위험한 방안들은 제외돼 왔다는 전례를 들었습니다.
This will strengthen the hand of those who want to take a tougher position against North Korea. Every administration will want to review the full range of options. You know,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e options for how to respond remain as limited today as they have been for, you know, the last 20 years.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한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박 연구원도 군사 대응은 북핵 문제를 직시하는 매력적 선택인 듯 싶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문제가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 respect to the military option, there are some appealing aspects of try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growing security concerns in a very direct fashion.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이 집약된 군사 시설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곳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것은 쉽사리 안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적극적 대북 정보 유입이나 탈북 유도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do some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또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요격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사드 배치와 영내 미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is will make the new president and his team more determined to, you know, certainly to deploy THAAD.
이어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런 옵션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을 불법으로 운용했다고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300여 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법 운항 정황이 드러난 북한 선박은 모두 8척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1718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재 대상 선박인 희천호와 천령호, 세보호, 지혜산호 등이 이름을 바꾸고 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지난해 3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31척 중 8척으로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뿐 아니라 자산 동결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항구에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정선 조치를 받았던 송평 7호의 경우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MMSI로 불리는 해상이동 업무식별번호와 콜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 호출 부호만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건조연도가 1984년인 송평 7호는 크기나 재원 등이 제재 대상인 희천호와 동일했고 1984년 건조된 선박 중에선 이들 선박과 동일한 크기의 선박은 없었기 때문에 두 선박은 같은 선박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제재 대상인 희천호에 새로운 이름인 송평 7호를 부여했고 IMO 번호를 감추는 대신 새로운 MMSI 번호를 이용해 버젓이 해외 항구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8대의 선박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MMSI, 콜사인을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총 326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북한이 각 분야에서 취했던 제재 회피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수에즈 운하로 향했던 북한 선박에서 수출 금지 품목인 철광석 2.3톤과 대전차 로켓탄 3만 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으며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과 군사 계약을 맺으려는 정황도 고발했습니다. 또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화물에서 발견된 북한제 군사 장비 등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이란 회사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콤과 연계된 자국 기업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총 7개 북한 은행이 최근까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 가입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개의 제재 대상 은행이 여전히 스위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어 스위프트 측에 이들 은행의 자산이 동결 대상이란 점과 이들과의 거래가 유엔 제재법 위반이란 점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공식 구금 시설인 교화소 수감자들이 수감 기간 동안 평균 4명 중 1명꼴로 각종 질병으로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한국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 있는 탈북자 20명과의 면담 조사 결과 이들이 교화소 내에서 관찰한 동료 수감자 276명 가운데 사망 비율이 2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한 수감자들이 생존 시에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답하라는 질문에 영양 부족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성 질환이 53%, 소화기계 질환 26%, 호흡기 계통 질환 24%로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ICC 회부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old those violators accountable by bringing the North Korean case.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도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건의 배후가 명백하게 북한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번 사건의 발생지인 말레이시아 모두 ICC 당사국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the question is then, how can you
bring this, you can want to do many things, but how can you bring?
로베르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누가 이번 사건을 ICC에 제소할지와 관련한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이번에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y concern is that they will continue to block it and never support it. And that is why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반대하면서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계속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ICC 회부를 위한 안보리 표결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o do so, I think would release the pressure that exists against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으로 ICC 회부 이외에 다른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특별재판소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전 유고슬라비아처럼 UN 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ICC 회부 노력과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룰 국제 법정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작업을 어제 개시했습니다.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2기 그리고 일부 장비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인근 미군 시설로 옮겨졌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응 조치를 거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4개 나라 정상이 어제 파리에서 만났는데요.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예.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과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2기 그리고 일부 부속 장비가 어제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에서 내린 사드 발사대하고 장비들이요. 미 육군 전술 차량에 실려서 모처로 이동했는데요.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예.
또 주한미군 관계자도 오늘 저희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요. 한반도 사드 전개가 공식 개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까지 반입됐는지 묻는 질문에는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전개할 거라고 주한미군 측에 설명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땅을 롯데와 교환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군요, 작업에.
네, 지난달 27일에 한국 국방부가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 일대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에게 사드 운용 부지로 제공받고 다른 땅을 보상으로 내주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와 장비들이 이곳으로 옮겨져서 주한미군 병력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 개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경고하면서 또 이 중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예,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지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떤 조치로 대응을 할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예.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행 관광객을 막는 두 갈래로 이 중국 측의 보복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상점이죠.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23곳 이상이 영업 정지를 당했고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의 주도로 롯데는 물론 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지시를 한 데 이어서요. 오늘은 이달 한국으로 향하는 전 세계 운항을 불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은 사드 배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요. 이번 사드 배치 작업 개시에 대해서 중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주한미군이 발사대와 부속 장비를 경북 성주로 옮겨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르면은 4월 안에 배치를 완료할 걸로 주한미군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총 6개 발사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 그 구성 장비 중에 이번에 2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나머지 4개와 부족 장비를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예, 앞으로 이제 배치 작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네.
중국의 반발이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남아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드 포대는요 방어용 미사일 발사대 외에도요 동력 장치하고 전자 장비, 냉각부, 통제 차량 이렇게 다양한 부속 장비 그리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리 포착하는 레이더가 포함되는데요.
예.
이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NTPI-E 통칭 X밴드라고 하는데
예.
이 레이더가 중국 주요 지점 시설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요.
예.
조만간 주한미군의 사드의 핵심 요소인 요격용 미사일 48기와 레이더가 한국에 도착하면 중국 측의 반발은 더 거세질 걸로 전망됩니다.
예.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에 포함되는 레이더가 자국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바
네.
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왜 사드를 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지난달 부지 확보에 이어서 이번에 장비 전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드는 공중에서 미사일을 잡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장비라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부릅니다. 영문 약자인 THAAD, 사드로 통칭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유럽 통합 문제를 논의했군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 또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렇게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4개 나라 정상들이 어제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네. 각 나라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탈퇴 결정에 따라서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그런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예. 예,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요, 이날 회담 후에 공동회견에서 통합은 획일화가 아니다라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속도로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행 유럽연합 안에서도 회원국 입장에 따라서 이 유럽연합 참여 정도가 각각 다른데요.
예.
일례로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유럽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쓰지 않고 이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이 독립적인 통화 금융 체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예.
이렇게 이 유럽연합 안에서도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정책은 물론이고요. 난민정책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이번에 4개 나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이 다양한 속도의 통합 노력은요. 이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과 형편을 좀 포용해서 결속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인 걸로 매체들이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상황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의 탈퇴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유럽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이를 뒤따르는 나라들이 이어질 거라는 진단 등이 나오는 등 이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에서 강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측이 다음 달 6일 영국의 이탈 문제를 논의할 특별정상회의에 이어서 25일 유럽연합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로마에서 또 한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특별히 오는 14일에는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
유럽연합 문제와 난민정책, 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지역 안보협력체, 나토 회원국들의 이 방위비 분담, 또 독일의 환율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미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또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테러 분자들의 입국을 막고 미국을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첫 번째 내렸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을 당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자 그렇다면 이전의 행정명령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먼저 요점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전 7개 나라에서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예.
또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 또 이미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예.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칩니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됐고요. 난민 심사 과정에서 이 박해받는 기독교들에게 기독교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예.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입국 금지 대상이 처음 행정명령에서는 7개 나라인데 이라크가 빠져서 6개 나라로 줄어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 행정명령은요. 이란과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라크를 포함해서 7개 나라였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이라크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자체 신원 조회와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서
예.
이라크를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라크는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격퇴 작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네.
이라크 정부가 앞서 자국민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이전 행정명령의 경우는 서명 즉시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또 입국 금지 대상인 6개 나라 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 또 1월 27일을 기점으로 이미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했습니다.
예.
앞서 발동한 행정명령은 처음에 그 미국 영주권자 입국까지 금지를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이들을 제외시켰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난민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예.
시리아 난민의 경우 무기한 금지한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또 난민 신청자 가운데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미국 우선 입국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도 빠졌는데요.
예.
이 조항은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적 이유를 받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다는 기독교인한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됐었는데
예.
이를 삭제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처음 발표한 행정명령은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입국을 금지한 7개 나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에서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가요?
다소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은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이 새 행정명령 역시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전히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은 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예.
미국에 안전하게 하는 조처가 아니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4도입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1.5에서 3m 사이입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양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6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함흥은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1.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에 현명함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그러나 사드는 철저한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시아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한국, 중국을 방문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만납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전방위적인 위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자국 내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에 맞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며 추가 긴장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결정이 즉시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술 서부의 주요 정부 건물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총 공세를 벌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수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 현재는 2주 전 공격을 재개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모술 서부의 주요 교량 두 곳을 확보해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이 더욱 쉽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모술 전투로 현지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매일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임시 재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머물던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경통과소로 몰렸습니다. 토크함과 차만 국경통과소는 내일까지 유효한 비자를 가진 양국 국적자들에게 개방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반군들의 자살폭탄 공격이 거듭되자 지난달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같은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둔 반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모든 신청자들을 강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난민들은 헝가리 남부 국경 지대에 개조된 화물용 컨테이너 안에 수용되고 세르비아 행을 택하지 않는 한 석방이 불허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이 법은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등에게 끔찍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